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매일 140조번.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하루 종일 막 머리를 쥐어짜도 나오기 힘든 그런 생각의 횟수 같지만 아닙니다.
네, 그게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건 2026년 현재 그 중국 대륙 내부에서 하루 동안 소비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사고 단위, 즉 AI 토큰의 일일 소비량입니다. 불과 2년 만에 1,400배나 폭증한 수치거든요.
아, 1,400배요? 진짜 엄청난 속도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거대한 생각의 공장이 더 이상 실리콘밸리의 칩이나 소프트웨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만을 위해 맞춤화된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들여다볼 이 2026년 6월 16일자 중국 AI, 로봇, 반도체, 통신 심층 브리핑 자료, 이건 단순히 기술 동향 보고서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죠?
그렇죠.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어떻게 완전히 독자적인 생태계를 스스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아,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확실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에는 미국 상무부의 제재라든가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 같이 매우 민감한 지정학적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외교적인 맥락이 얽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어떤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거나 선악을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원문에 담긴 객관적 사실, 데이터, 그리고 그 이면의 산업적 메커니즘만을 냉정하게 파헤쳐볼 여정입니다. 자, 듣고 계신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현상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아주 거대한, 뭐랄까, 땅따먹기 싸움입니다. 지프라는 중국 AI 기업이 최신 대형 언어 모델인 GLM-5.1을 전격 공개했는데 이게 완전 오픈소스예요. MIT 라이센스로요.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지점은 며칠 전 상황을 좀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프가 불과 이달 초에 이전 버전인 GLM-5.1을 출시했거든요. 그때 API 호출 가격을, 그러니까 사용료를 10% 올렸어요.
가격을 올렸으면 보통 수요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오히려 호출량이 400%나 폭증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고성능 AI에 목말라 있었다는 뜻이죠.
와, 400%요? 그럼 돈을 그야말로 쓸어 담고 있었을 텐데.
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가장 강력한 최신 모델의 소스 코드를 누구나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쓸 수 있게 무료로 풀어버린 겁니다. 코딩 특화 모델인 Z코드 3.0하고 같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발로 차버린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프가 현재 중국의 과창판, 그러니까 중국판 나스닥이랑 홍콩 증시의 이중 상장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보통 상장 직전에는 매출을 예쁘게 포장해야 되는데.
아, 오히려 무료 선언을 한 게 역설적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인 거죠. 당장의 수수료 몇 푼보다 우리가 향후 중국, 아니 글로벌 AI 생태계의 절대적인 지배자다. 이걸 입증하는 게 IPO에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입니다.
아하, 생태계 장악 전략이군요.
맞아요. 이 판단의 배경에는 메타의 라마나, 유럽의 미스트랄 같은 글로벌 진영과의 정면 승부가 있습니다. 이미 중국 내 경쟁자인 딥시크나 Q1도 오픈소스로 풀었거든요. 이제 AI 대 모델 시장은 단순히 누가 똑똑하냐를 넘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누구 플랫폼에서 앱을 만드느냐, 그 인프라 싸움이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개발자들을 싹쓸이하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미끼가 바로 무료 대방인 거죠.
생태계 장악, 이 말이 확 와닿네요. 근데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옛날 통신사 요금제 바뀌던 시절이 딱 떠올랐어요. 예전엔 우리가 문자 몇 통 보내는지로 돈을 냈잖아요.
네, 그러다 스마트폰 시대 오면서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같은 데이터 용량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이 브리핑 보면 통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또 한 번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중국 3대 통신사들이 다음 주 행사에서 토큰 요금제를 시연한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용량이 아니라 AI가 생각하는 단위인 토큰을 기준으로 요금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변화입니다. 게이터 경제에서 토큰 경제로 패러다임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데이터 용량이 단순한 정보의 전송 크기였다면 토큰은 AI가 맥락을 파악하고 추론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약간 짜낸 아이디어의 개수 같은 거군요.
네, 인지적 연산의 단위죠. 통신사들이 단순히 망만 빌려주던 걸 넘어서 AI 연산력 자체를 소비자한테 팔고 과금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와, 진짜 세상이 바뀌네요. 물을 리터당 사 마시다가 이제는 그 물로 만든 생각의 개수당 돈을 내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토큰 경제가 화려하게 팽창하는 이면에 약간의 기술적 허점이나 부작용도 같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키미 K2.7 코드 벤치마크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죠. 문샷 AI가 자기들 모델이 코딩할 때 소모하는 사고 토큰을 30%나 줄였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거든요.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사고 토큰이 뭔지 살짝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최신 AI들은 복잡한 수학이나 코딩 문제를 풀 때 바로 답을 안 내놓고 내부적으로 혼자 막 생각을 합니다. 여러 단계의 논리적 추론을 거치는데 이때 보이지 않게 소모되는 연산량이 사고 토큰이에요.
아,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생각하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문샷 AI는 자기들이 이 과정을 엄청 효율화해서 토큰 낭비를 30%나 줄였다고 벤치마크 점수를 내세웠던 거고요.
근데 현업 개발자들이 직접 돌려보니까 발표된 수치랑 완전 딴판이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공식 벤치마크란 실제 성능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죠?
아주 전형적인 꼼수. 그러니까 시험 문제 외우기를 한 거죠. 범용 벤치마크 테스트 질문들이 이미 세상에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모델을 학습시킬 때 그 특정 질문들에만 딱 정답을 내도록 과적합을 시킨 겁니다.
아, 족집게 과외처럼 시험용으로만 세팅을 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막상 실무에서 처음 보는 복잡한 코드를 던져주면 30% 절감은커녕 엄청난 연산 오류에다가 효율성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와, 지금 만약 기업에서 AI 도입하려고 예산 짜고 계신 의사결정권자분이 이 방송 들으시면 진짜 섬뜩하시겠어요. 발표 수치만 믿고 유지비 30% 싸네? 하고 덜컥 도입했다가
나중에 클라우드 비용 청구서 보고 뒷목 잡으시는 거죠. 객관적인 제3자 평가가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도입 전에 무조건 내부에서 자체 블라인드 테스트를 빡세게 해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인과관계를 따라 논리를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아까 오프닝에서 중국 하루 토큰 소비량이 140조 개라고 했잖아요. 오픈소스 풀리면서 이거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 엄청난 연산을 매일 처리하려면 물리적인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최고급 AI GPU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그야말로 불을 뿜으며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미국 상무부 제재 때문에 지금 중국은 엔비디아 최첨단 칩을 아예 못 구하잖아요. 심지어 자료 보면 이 제재가 동남아나 중동에 있는 중국 해외 법인까지 확대돼서 우회 수입도 다 막혔던데요.
네, 철저하게 틀어막고 있죠.
근데 어떻게 매일 140조개 토큰이 돌아가는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제재가 만들어낸 가장 역설적인 현실입니다. 미국의 신미국 안보센터조차도 이 제재가 좀 전략적으로 엇나갔다고 지적하거든요.
역설이요? 제재가 역효과를 냈다는 건가요?
네. 외부에서 백신이나 약이 들어오는 걸 꽉 막아버렸더니 그 사회가 죽어버린 게 아니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체적인 항체를 미친 듯이 만들어내버린 겁니다. 미국 규제가 오히려 중국산 칩으로의 전환 시계를 강제로 앞당겨버렸어요.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듭니다. AI 개발자들한테 엔비디아의 쿠자 생태계는 그냥 숨쉬는 공기나 다름없잖아요. 글로벌 공용어인데 아무리 중국이 자체 칩을 깎는다고 해도 쿠다 없이 그 대규모 추론 모델을 돌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됩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일반적인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면 당연히 불가능해요. 아무리 칩을 싸게 줘도 개발자들이 익숙한 언어를 버리고 안 넘어갈 테니까요.
그렇죠. 생태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중국은 국가 주도의 하향식 재편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딥시크 V4 모델이 화웨이 승등, 캠브리콘, 비런 같은 무려 9종의 서로 다른 중국산 AI 칩 위에서 완벽하게 돌아갔어요. 화웨이 FlexOS라는 자체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요.
와, 세상에.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국가가 거대한 내수 시장이라는 담장을 딱 쳐놓고 이 안에서는 무조건 이 언어 써라 하고 밀어붙인 거네요.
맞습니다. 쿠다를 대체할 자기들만의 에스페란토어를 만든 건데 정부 보조금이랑 엄청난 내수 수요가 뒷받침되니까 이게 진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본시장도 완전히 열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국산 GPU 사소룡이라는 기업들이 전부 주식시장에 모이게 된 거군요. 연원가기 같은 데는 조달 목표가 6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조가 넘게 심사를 통과했대요.
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도 화웨이한테 56억 달러어치 칩을 대량 주문했죠. 거대한 자본이 하드웨어 자립에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와, 56억 달러면 규모가 진짜... 근데 연산칩 혼자서 AI를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자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창신 메모리, CXMT가 HBM3 화웨이 납품을 앞두고 있다고 나오긴 하던데.
네, CXMT가 양산 임박 단계에 왔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기술력만 보면 한국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 한 2-3년 정도 기술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도체에서 2-3년이면 진짜 까마득한 시간 아닌가요? 수율도 제대로 안 나올 거고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직 한창 멀었다고 안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시장 원리라면 그게 맞죠. 수율 안 나오면 그냥 도태되는 거니까요. 근데 중국의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릅니다. 국가보조금이 그 낮은 수율로 인한 천문학적인 적자를 다 메꿔줘요.
아, 불량품이 절반이 넘어도 그냥 막 찍어낸다고요?
네. 2-3년 뒤쳐져도 일단 찍어내서 화웨이 칩에 붙이는 게 이들에겐 우선입니다. 칩을 설계하고 파운드리에서 찍고 자체 HBM 붙이고 자체 OS로 돌리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를 억지로라도 한 바퀴 굴려보는 것.
아, 속도 그 자체가 목표군요.
맞습니다. 일단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방대한 데이터랑 자본이 투입되면서 그 격차를 무섭게 좁힐 테니까요.
듣고 보니 진짜 무섭네요. 근데 이 반도체 전쟁이 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의 지갑 사정이랑도 직결돼 있단 말이죠. AI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니까 전체 D램 웨이퍼의 23%가 HBM으로 몰렸어요.
네, 생산 라인이 그쪽으로 다 쏠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PC나 서버용 DDR5 가격이 682%나 올랐고 낸드는 807%나 급등했습니다. 당장 노트북 하나 사시려는 분들도 이 거대한 AI 패권 전쟁의 여파를 영수증으로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완벽한 공급망의 나비효과죠. 자,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생태계 팽창, 그리고 하드웨어 자립을 쭉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국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결합된 기술들이 사이버 공간을 뚫고 나와서 우리가 사는 물리적 현실 세계를 걷기 시작했어요.
아, 로봇 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저 이 브리핑 자료 보면서 이 대목에서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로보테라라는 기업이 중국 우정이랑 SF 엑스프레스 물류 허브 10곳에 휴머노이드를 진짜 실전 투입했다는 소식이요.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시간당 1200개 처리라는 구체적인 숫자예요.
많은 분들이 뭐 공장에서 로봇팔 움직이는 건 이미 흔한데 그게 대수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물류 현장, 특히 택배 상하차 현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닥에 쓰레기 굴러다니지, 지게차 생생 지나가지, 박스 크기나 무게 중심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진짜 극한의 환경이죠. 사람도 하기 힘든 거친 노동인데.
맞아요. 그런 통제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곳에서 두 발로 걷는 인간형 로봇이 안 넘어지게 다이나믹 밸런싱을 실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찌그러진 상자를 인식해서 시간당 1200개를 나른다. 이건 실험실 수준을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뒤에 선 꽂아놓고 조심조심 걷게 하던 그 단계가 아니네요, 정말.
네, 시간당 1200개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건 이제 기업의 CFO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로봇 한 대를 얼마에 사오면 인건비 대비 몇 달 만에 본전을 뽑는지, 즉 상용화를 위한 ROI 계산이 떨어졌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또 기민하게 반응하는 거군요. 중국 정부가 인간형 로봇 만 대 배치하겠다고 정책 내놓자마자 엔진 AI는 100억 위안? 유니트리는 60억 달러 가치 평가받으면서 막 동시다발로 IPO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산업계가 진짜 뼈아프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물류 기업들이 아직 자동화 로봇 도입을 회의실에서 엑셀로 검토만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중국은 현장에서 데이터를 쌓고 있군요.
네, 중국 로봇들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엄청난 양의 실전 엣지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AI에서 가장 무서운 건 결국 현장의 데이터 격차거든요.
그 시간과 경험의 차이가 나중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갭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그래서 이 모든 지각 변동이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에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한국의 5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43%나 증가해서 엄청난 흑자를 냈단 말이죠. 호재 아닌가요?
바로 그 표면적인 숫자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가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는데요.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시계를 동시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시계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수출 243% 증가라는 달콤한 호황의 시계일 텐데 그럼 다른 하나는 뭡니까?
다른 하나는 바로 카운트다운 시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CXMT의 HBM3 양산이 임박했잖아요. 길어야 2-3년 뒤면 중국이 완벽한 하도레어 자급자족을 잃을 텐데 그때가 되면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국 반도체가 완전히 밀려날 거라는 시한폭탄 같은 시계죠.
아, 지금 당장은 중국이 미국 제재 피해서 자기들 인프라 깔아야 하니까 한국 메모리를 막 쓸어 담고 있지만 생태계 완성되는 순간 그 수요가 하루아침에 증발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원문에 아주 뼈 때리는 핵심 문장이 있죠. 진정한 혜자는 코드가 아니라 경험, 신뢰, 데이터다. 돈으로 장비 사고 소스코드 베끼는 건 단기간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수만 시간 부딪히며 쌓은 데이터나 생태계 내부의 신뢰성은 카피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 달콤한 호황의 시계가 돌아가는 2-3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차세대 첨단 패키징이나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벌리는 데 쏟아붓지 못하면 결국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날 순식간에 시장을 잃게 될 겁니다.
와, 오늘 정말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여정을 함께 했네요. 당장의 수수료를 포기하고 생태계 장악에 나선 지프의 오픈소스 개방부터 제재라는 압박이 오히려 백신이 되어버린 중국산 GPU 4소룡의 급부상, 그리고 HBM3 국산화 초읽기,
거기에 시간당 1200개 박스를 나르는 물류 현장의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살펴봤죠?
맞아요. 파편화된 뉴스가 떴던 이 모든 게 결국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완전히 결합된 독자적 생태계 완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강력한 외부의 통제가 오히려 한 국가를 완벽한 자가증식의 길로 내몰았다는 것. 이 역설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자, 이제 당신만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새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브리핑 자료 마지막 부분에 중국이 2조 위안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네, 중국산 칩 80% 의무화라는 조건이죠.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죠. 만약 중국이 이 계획대로 자국의 하드웨어 칩, 자국의 메모리, 그리고 자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100% 굴러가는 완벽하고 거대한 AI 생태계를 정말로 완성해낸다면 글로벌 기술 표준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소름 돋는 상상인데요. 그렇게 되면 미래의 글로벌 기업들이나 개발자들은 결국 미국 중심의 서방 기술 생태계, 그리고 중국 중심의 생태계, 이 전혀 호환되지 않는 두 개의 완전히 분리된 평행우주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기술의 단절과 평행우주의 탄생이 당장 당신이 일하는 산업과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지 방송이 끝난 후에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직면할 아주 가까운 미래니까요.
맞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